오늘 말씀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누가가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첫 번째 글이었던 누가복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1절 말씀 데오빌로여. 이제 그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노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막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때부터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내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 나가실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부. 그 분부한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는데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하십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천할 때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여인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또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이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헌신하게 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오순절을 기다리며, 이제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을 열흘 눈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두 가지 면에서 시각을 교정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 가르침과 성천을 통해 제자들의 시각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셨고, 그 결과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시고 바르게 해주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주 이건 한맺힌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기대가 이제는 최고도에 최고조로 이제 막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히 믿게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극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처했던 현실은 그러면 어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외세에게 오랜 세월 동안 짓밟히는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참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극도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이십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본인의 좀 질문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이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언제 제가 건강이 좀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에 속을 좀 썩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언제 우리 자녀들 좀 정신 좀 차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은, 아이고 언제 우리 집도 좀 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것을 막 넓게 보시는 분들은, 언제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어떤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수많은 도전들을 헤치고 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좋으신가 안 좋으신가 한번 제가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에 안 좋으신가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이 기분 좋게 들리시는 분들은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야,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너희의 알 바니다. 그건 누구 알 바라는 거죠? 누구 알 바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알 바지, 너희들의 알 바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좋게 들리십니까? 야, 너희 알바 아니다. 그거는 너희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있는 거다. 그거는 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 거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지금 너희가 발디디고 있는 땅, 예루살렘, 그것보다 조금 넓은 지역 온 유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한주 동안 뭐 정말 머리가 복잡습니다. 교회 오면, 아휴, 또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집에 가도 이제 뭐 애들,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또 진학하고 이러니까 또 집에 가도 머리 아프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 전화 받으면 또 전화 받아도 또 머리 복잡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어떤 한주 동안 어쩌면 생활을 돌아보면 고민이, 아이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좀막 문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또 우리 가정에도 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부모님들도 좀 걱정 없이 그렇게 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결국 그거죠. 언제 하나님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질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좀 도전을 받은 거는요, 그거는 네가 신경 쓸게 아니라는 거죠. 때와 기한은 너한테 달린 게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달린 거다. 너희의 알 바니다.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회복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학에서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고 나서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악착같이 믿지 않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도 하시지만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도 다니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 악당이 어떻게 하다가 믿고 또 저녁에는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나.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젊으신 나이에 이 불치병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병원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 대학교 때 자기한테 전도했던 친구.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를 그래 귀찮게 했던 예수님한테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막 지푸라기라도 한 자나 하나 이렇게 잡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셔서 뭐 기도하셨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대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도록 그래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참 불치의 병을 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꼴불견이겠습니까? 성공하고 뭔가 위풍이 당당해야 되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엉망이 된 모습으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거 나누어주다가 바로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순종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분이 병고침을 받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는 저녁에는 야간신학교도 다니게 되셨다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시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는 게 이때입니까? 모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관심이지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남들이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천하심, 하늘에 예수님이 올려지셨죠, 올라가셨죠, 이 성천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설교를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들으신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잘못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이 가렸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죠? 이 세상과 꼭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하늘 올라가셔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과 주님의 관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과 예수님은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성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은 이렇게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천의 의미입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어지는 말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원수들 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좀 자막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성경을 잘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10페이지 이제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하는 게 뭔가 하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면서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들, 모든 만물들이 누구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셨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자들이 지금 성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하는 걸 통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으로 즉위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서여졌던 성경이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 특별히 이제 그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풍요의 시대, 그러나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로 성전,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을 채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게 될 때 그때 선지자가 부르짖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도님들,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아수르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바벨론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도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은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이 에스겔 1장, 2장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수레바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환상이 발전하여서 또 보좌에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자기들을 짓밟았던 바벨론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 왕도 아닙니다. 그 보좌에는 누가 계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한복판, 왕궁 한복판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누가 이제 불려지느냐? 인자 같은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뭔가 하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들은 바벨론 왕도 그리고 아수르 왕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다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가 나오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성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바로 그분은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은 이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옳고 그름, 우리 인생의 평가는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결국 두 가지,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시기, 질투, 경쟁, 그리고 또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언제나 그 속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마지막에 보면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질적인 그룹, 그 이질적인 집단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분명히 마음이 갈갈이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들의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기울여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명확해졌을 때 이질적인 그룹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 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신 것 같습니까? 마음이 하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놓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이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같아요? 저는 아마 이 대구 교회의 영적인 상황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따로 국밥 딱 그거 같아요. 따로. 저는 어릴 때부터 따로 국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서울에 가니까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냐 잘 모른다. 너도 모르냐 그러면서 두 가지 곱더구 뭐냐, 따로 국밥과 막창을 곱더라고요. 막창. 근데 따로 국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따로 국밥을 시켰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고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뭔가 이게. 근데 사실 따로 국밥은 한꺼번에 이렇게 덮어서 안 나오고 밥 따로 국 따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의해 보면 우리 대구 지역 교회가 꼭 좀 이런 것 같아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목사님들 따로, 장로님들 따로, 성도님들 따로, 다 따로. 물론 이것은 좀 과장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관심이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회복이 있으면 언제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느냐? 나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나에게 집중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교훈, 예수님의 관심, 내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의 자신들을 헌신하게 됩니다.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구약이 약속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대적들이 내어 쫓겨나게 되고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일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바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뒤집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후부터 특새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본문은 그래도 한번 요한복음 후반부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교훈의 말씀, 이 말씀만 한번 차례대로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정말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주옥 같은 말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불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리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특새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